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미국에는 관선 변호사라는 관선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사소송에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밝혀야 할 때 또 경제적으로나 혹은 법적인 전문 지식이 없어서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 어려울 때에 나라는 이 사람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는 이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 제도가 미국 헌법에 미리 적혀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잘 정착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61년 이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당구장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을 계기로 이 미국 사회에 이 관선 변호사 제도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누군가가 당구장에 침입을 해서 돈과 녹음기 등을 훔쳐갔는데 이걸 위해서 어떤 증인이 이제 증언을 하는데 그때의 당구장 근처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들고 훔쳐 달아났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자신이 무죄임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변호사를 살 수가 없었고 스스로 자신을 변호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주에 다시 이거를 항소하기 위해서 무료 변론 관련 변호사를 지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플로리다 주 법원에서는 중형의 경우에만 관선 변호사를 대주지 이런 경우에서는 대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주 법원에서 안 되니까는 이제는 연방 법원에다가 다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방 법원에서는 이 플로리다의 경우 같이 중형의 경우에만 관선 변호사를 해주는 것은 미국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바로 이 미국의 관선 변호사 제도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 하더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찹찹하고 힘이 들 텐데 그것을 무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거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다는 것은 정말로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으로 몰아가려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그가 죄인이 되어서 죽게까지 하는 이러한 계략을 짜고서 항상 예수님을 시험하고 논쟁을 하려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또 그 시험들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항상 예수님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로마 군사에 잡혀가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그 순간까지 왔는데 그 순간까지도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의 제자들까지도 오히려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사역이 얼마나 외롭고 또 괴롭고 힘든 고난의 길이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또 예수님은 또 혼자 홀로 고독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맹인도 있고 또 발 절름거리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혈류병을 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38년 된 이 혈류병을 앓는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병이 치료되자 기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는 다 좋은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느냐? 라면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욱더 화가 납니다. 그 이유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인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이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거기에 더 크게 분노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없나니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가 말씀하시고 전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뜻으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내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여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단어는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입니다. 여기서 이 보이시고라는 이 말은 단순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냥 행하는 것을 보이는 것, 이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인다고 하면은 아들은 그것을 보고 동일하게 행한다라고 했을 때 보이신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냥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까지도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일도 바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처럼 아들인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즉 아들인 나도 이제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와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거를 순순히 믿으려 할까요? 오히려 더욱더 화가 나 할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 유대인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에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고 나는 그와 같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바른 일일까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일까? 적절한 방법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을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25절을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지금 하는 말도 유대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을 듣고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 25절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바로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은 바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뻔히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왜 자꾸 내 말을 듣고 믿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인성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쉽게 그들을 압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오로지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말씀만을 전하고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만 말을 했을까요?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우리는 실마리를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정상에 임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20장 18절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였는데 바로 그 임재할 때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소리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런 경이로움에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대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두려울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똑같이 나팔 소리가 나고 그의 음성이 나고 번개가 나가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막 묘사를 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그곳에서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이 세상에 실제로 임재하였을 때 우리가 그 경이로움에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까 걱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하였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그것만 보고 바로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여서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거룩함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와 간구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15절에서 19절 좀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강구에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의 반응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대신에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의 입에 내 말을 놓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을 바로 죄인이 우리들에게 바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와 동일한 바로 사람들 중에 형제 중에 한 명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냐? 바로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바로 그가 하나님이지만 그의 거룩함과 존귀와 모든 위엄들을 그 인간의 몸에 가리우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오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으로서 뭔가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움, 그 위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모습대로 인간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신에 나의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요 그리고 이 말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믿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인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또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이러한 모든 것에 적절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오히려 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우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려 하지만 왠지 뭔가 이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나한테 뭔가 좀 특별한 걸 보이면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이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좀 특별한 것을 보여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종종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뭔가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 내 마음에서 막 뭐가 일어나고 뭔가 좀 기도하는데 뭔가 막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막 나한테 역사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면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신실하게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뭔가 이상하게 신뢰가 안 가고 그래도 하나님 뭔가 나에게 좀 특별한 뭔가가 좀 생기면은 갑자기 꿈속에서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하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은 내가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 좀 보여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종종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뭔가 그 2%가 부족해서 뭔가를 더 보여달라.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간구, 뭔가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면 나한테 한번 증명해 보시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시험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간구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살 수 있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뢰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걸 본 사람이 모두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섬겼냐?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니까는 이 나병 환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막 돌아다녔는데 정작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바로 그 10명 중에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사를 일으키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병을 치료해 줬지만 그걸 통하여서 정작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간 영혼은 그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뭔가 신비한 체험을 원하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성장하게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은혜로 주신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어라.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는 그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왠지 그 길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하나님 나한테 뭔가 특별한 길을 보여주세요. 뭔가 좀 새로운 곳, 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그러한 길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 기적, 그 모든 것도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우리 표어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단순히 간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2020년 우리 교회 뭔가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먼저 더욱더 말씀에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만남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바로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